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과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지혜, 능력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깨닫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간절히 누군가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또는 귀한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전에 군대에 갔다가 집으로 첫 휴가를 나왔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반겨주셨는지 모릅니다.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 아들 왔냐고 하면서 안아주셨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식을 처음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은 아마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는 결혼해서 또 엄마가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열 달 동안 입덧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자다가 다리에 쥐도 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열 달 동안 나중에 태어날 그 아기를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엄마와 아빠의 모습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은요, 참 가슴 설레는 모습이면서 또 한편으로 참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사실 이 백성들은 요한보다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메시아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 또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진솔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장의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서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든 이가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위해 가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을 처음부터 이 역사적,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읽지 않았지만 1절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을 비롯해서 여러 분봉왕들의 이름을 이 누가는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꿈꾸고 품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메시아, 그분은요,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첫째로 이 세상 권력자들을 단칼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능력자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는 세상 권력자들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모두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 마치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처럼 부족함을 전혀 없게 해주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분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왕궁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백마를 탄 왕자님과 같은 분도 아니셨죠. 그분은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 말구이에서 바로 겸손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태어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하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존재이죠. 나중에 성인이 된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3절을 보면 당시 요한은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의 이러한 행동은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또 결코 우연히 벌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가 외친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그가 외치는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자였던 것이죠. 그는 무엇보다도 굽은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 또는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구원의 대상이 보여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요한은 세례받으러 그에게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거칠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죠. 회개, 이 회개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를 보면 엄마는 엘리사벳으로 그 가임기를 훨씬 넘긴 나이에 요한을 임신한 여인이었어요. 또 그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죠. 사가랴는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나름 귀족에 해당하는 수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년이 된 뒤에 갑자기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또 가죽 뒤로 허리를 묶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17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름 아닌 알곡과 축종이를 구분하게 되는 날입니다. 축종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날, 바로 알곡으로 구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시작은 회개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뿐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요한은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인 헤롯 왕에게 쓴소리, 바른 소리를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옥에 갇히고 말게 되고요. 나중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자신의 안위와 편안한 삶 자체를 내려놓고 험난한 광야로 나아갔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헤롯 왕에게까지도 직언을 했던 하나님의 소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과거의 죄를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것이 싫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냥 이혼한 자가 아니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버렸던 인물입니다. 그것으로 당시 온 백성들은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렸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왕이 저지른 죄악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마치 다윗 앞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말이죠. 헤롯 왕의 죄는 겉으로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부도덕함 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가 저지른 더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저지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한 가지 더한 악은 바로 헤로디아의 딸의 청을 들어주면서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비록 세례 요한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한 가지 그가 보여준 귀한 행동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보면 세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세례식에서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천하에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적절히 세우시고 그를 놀랍게 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사명도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소중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최고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대망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과 또 대책위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세상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을 세우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불어 다시 증가하는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놀랍게 임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육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신분, 재정, 관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샘을 부어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더불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또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과 전쟁으로 타락하고 파괴되는 세상임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세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